오늘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창공은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었고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갑자기 공중에서 난기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난기류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 상태를 만나면 비행기가 갑자기 10m, 20m씩 급작스럽게 하강하게 되고 기체가 안정을 잃게 됩니다.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 안에 있었던 손님들은 모두 놀라서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았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할 때마다 맨 앞 좌석에 있었던 한 소녀는 무척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소녀는 다른 승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 뒤 비행기가 다시 안정권 안으로 들어온 뒤 손님들은 소녀에게 다가가서 이상스럽다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비행기가 진동하며 무서운 속도로 떨어질 때 무섭지 않았니?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두려웠는데 너는 왜 무섭지 않았지? 그건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소녀는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조종 실력을 지니고 있었는지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는 비행기가 요동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소녀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발걸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말씀은 사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 세대들인 2세대들에게 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보다 다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대가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나안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 다시금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되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들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2세들에게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 앞으로 가야 할 약속의 땅에서 기억하고 따르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무엇인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 가운데에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그들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많이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본문의 모습은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방금 읽은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적들이 자신들보다 신체적으로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적들이 자신들보다 더 튼튼한 성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된 이후에 그들에게서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이사야 48장 17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허락하신 곳, 차지해야 할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견고하고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들이 크다는 이유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한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는 말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목표로 삼았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이제까지 붙잡고 온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목숨을 걸고 걸어온 길 아닙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걸어왔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던 길이 이제는 마치 사막에서 나침반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앞에 놓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닥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기존에 그들이 행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그 문제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하신 주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 해결해야 할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나아가는 대신 자신들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닥친 현실의 어려움을 서로 토로하며 주님을 험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험담이 그냥 험담이 아니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명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속성을 존중하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왜곡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눈과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들에게 지금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 기억하고 따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따르길 원하는지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28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섞인 탄식의 말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유보다 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렸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돌리고 나니 그들은 자신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거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절망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그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돌려 현실의 상황만 보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환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이 이러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아무리 큰 문제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들어가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때는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의 정권이 들어서자 이스라엘은 바로의 학정에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한은 다 죽임을 당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든 부역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민족을 이렇게까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또한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을 악한 바로왕의 손에서 끌어내어 애굽을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벗어나게 되면 고난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앞에는 홍해 같은 어려움으로 뒤에는 애굽 군대 같은 문제가 추격해오는 때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봤듯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셨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할 길을 예비하시고 따라오길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의 행할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따라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 가운데에 안전과 형통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을 칠 곳과 출발할 시간까지 모두 그분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안전하고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1분 1초의 앞도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곳과 진행해야 할 시간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번민이,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번민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번민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할 길을 예비하시고 따라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올여름 저와 제가 섬기고 있는 수지오지구는 해외는 미얀마로, 국내는 삼척시 하장면에 위치한 추동교회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매년 선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도 그러한 마음이 저와 팀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믿음 가운데에 소망과 기대를 더욱 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수지 오지구의 리더십들과 함께 해외와 국내 사역의 후기 모임을 가지며 우리가 다녀온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우리 가운데 고백되었던 내용은 우리가 걸어온 길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수지 오지구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지구촌 공동체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 있으면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가을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목장 개강도 있을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블레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 나아갈 것입니다. 혹 준비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정 가운데 마주치는, 아니 마주칠 문제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정 가운데 마주치는 문제로 인해 우리 각자가 두려워 떨고 있지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더욱 신뢰하기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주님 증거하길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길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를 주님은 더욱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도 은혜 가운데 나왔던 우리,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이곳에 서 있는 우리,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귀한 고백이,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가 걸어갈 그 길 가운데 가득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함께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도 더욱더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이 책임 있는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짐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간직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정의 길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주를 향한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 따라 나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한 분 한 분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무엇보다 지구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